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놀아리라. 내가 내 얘기를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른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호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그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노아에 들어가기를 즐겨하냐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기쁜 소식 영양교회에서 본 목사로 소개를 받았는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제가 다시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꿈만 같고 잘 믿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일들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낯이 익은 얼굴들이 참 많네요. 오늘 전주에서 많이 오셨네 보니까 이번 차수에. 제가 93년도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91년도 8월 달에 성경학교를 가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거의 사실 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제 우리 성경학교 있을 때 대덕 이 지금 있는 수양관 건물을 이제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바닥 기초 놓을 때 우리가 성경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바닥에 장판을 깔 때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다 이제 거의 노가다만 하다가 이제 훈련을 마쳤던 것 같은데 그리고 93년도에 이제 처음에 3월 달에 경산으로 이제 사역을 나가서 이제 10년간을 사역자로 이제 지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도저히 사역 못 하겠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합창단을 들어갔어요. 합창단을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합창단 아시죠? 그라시아스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라시아스에서 한 10년을 있었는데 제가 그라샤 삽창단에 한 10년 있었다고 하니까 저를 다시 많이 쳐다보면서 못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네. 못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합창단 우리가 늘 무대에서 노래를 하지만 주로 카메라에 이제 누구를 비춰주냐면 이제 좀 노래 잘하는 사람들께 비춰주거든요.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맨 베이스 뒤에 뒷줄에 맨 그 구석지에 이제 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노래를 뭐 숨지는 않아서 무대에 서 있었으니까 숨을 데가 없었는데 이제 카메라에 숨겨져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합창단에서 한 10년 했다고 해도. 그랬었거나 제가 이제 합창단 10년을 하고 작년 칸타타 전에 제가 우리 박은숙 단장님한테 뭐라겠냐면 이제 제가 합창단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합창단에서 이제 지내는 시간도 참 감사했고 좋았는데 제 마음에 또 다른 어떤 한 생각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자꾸 실력이 처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합창단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날이 갈수록 뭐 일취월장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동안 물론 은혜였지만 그냥 은혜로 이렇게 이제 서 있었는데 은혜로 서기에는 실력 차이가 자꾸 나는 걸 내가 이제 보면서 야 이제 내 스스로 마음에서 이제 더 있으라 해도 이제 내가 참 못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또 이제 젊은 또 형제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오랫동안 연습을 했어도 잘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다 해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못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뭘 하랍니까? 거기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업이나 하면서 이제 물질로 복음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칸타타 기간 내내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칸타타 공연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 30분씩 전해주시거든요. 합창단한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화로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합창단 들어와서 이제 합창단을 그만둔다면서 다시 사역할 생각 안 하고 사업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막 누군가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들어보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마음에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을 안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리고 이게 솔직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기생들이 제가 29기인데 우리 동기생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또 전 세계에 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도 많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만나서 보면 사역하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네? 예전같이 재밌게 안 하고 이제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늘 믿음 없다는 소리 듣고 이제 사역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듣고 이제 하고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사역 요즘은 시켜줘도 못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마음에서 막 갈등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내가 다시 사역하기를 원하시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면서 에이 아닐 거야 나 말고 또 누가 있는가 보니까 합창단 나 말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한 달 내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12월 말쯤에 마지막 공연쯤에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올 한 해 10대 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1번은 떠났던 사역자들이 돌아온 것이 내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면서 이제 1등으로 그걸 꼽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제가 나를 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또 내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볼 때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집사람을 봐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참 마음에서 이제 한편 어떤 생각이 들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막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내 길을 간다는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인데 그런 마음이 들으니 그러면 내 마음이나 내 뜻 말고 일단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3차 겨울 수양회 때 이제 사택에 목사님 찾아뵈러 만나러 갔어요. 그래 이제 만나 뵙고 쭉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서 들었던 생각들, 마음들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목사님 저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시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내 마음을 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제 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참 그렇게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해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올 한 해 돌아온 사역자가 15명이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마음에서 한 사람 한 사람께 이제 마음에 품고 다 세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택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올라오냐면 너 미쳤다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미친놈아 미쳤지 왜 또 네가 사역을 하고 싶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냐. 그 전에 10년간 사역을 제가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경산에서 4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사역을. 그리고 4년 6개월 사역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으러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밥교회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성교학교에서 한밥교회에 있었을 때였는데 거기 잠깐 있다가 이제 광주제일교회로 부사역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서대전교회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서대전교회에서 또 한 2년 있다가 또 훈련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때 또 광주제일교로 또 이제 부사역자로 또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10년을 이렇게 쭉 사역을 했던 10년을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훈련 받으면서 이제 반복해서 훈련만 받았던 기억밖에 안 나는 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나만큼 성경학교 많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 없었을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성경학교를 몇 번 들어갔다 나왔나 해봤더니 네 번을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성경학교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너 뭐 1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계속 뭐 훈련만 받고 반복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고 너도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결정을 하고 목사님한테 최종적으로 목사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사역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갔던 사람이 아니었냐. 근데 목사님 뭐 다시 불러준다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또 보여준다고 하지만 네 스스로 안 되는 걸 네가 아는데 그런 막 후회가 막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 이제 집에 이제 내려가자마자 전주에 그때 이현모 목사님 계셨는데 내가 그러면 내 마음 말고 일단 이현모 목사님한테 내가 이 마음을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현모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쭉 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황 목사님 만나뵙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는 목사님이 나를 알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을 아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내가 박 목사님 틀림없이 전화에 대해서 물을 텐데 그대로 얘기해 주겠네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할까 하고 이제 그거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날은 일어나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그날 이제 주일날 박 목사님이 소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곡식 껍질이 벗겨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제사가 드려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곱게 찢어져서 가루가 되어진 곡식은 그걸 다시 땅에 심으면 싹이 나오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딱 마음에서 뭐가 꽝 하고 막 내 마음을 두드리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너를 정말 젊은 날 복음 앞에 너를 드린다고 성경학교를 갔었을 그때부터 지난날 사역한다 사역자로 있었고 또 합창단에 있었지만 너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27살 젊은 나이에 진짜 복음에서 한번 한평생 나를 드려보겠다고 성경학교를 갔었는데 복음이 좋아서, 그리고 사역자 신분으로 10년을 있었고 또 복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라샤스 합창단을 10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었는데 내가 나를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사역을 하다가 내 마음에서 도저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 판단이 딱 섰을 때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었었고, 그 또 중고차 장사를 그때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가 딱 잡히니까 돈도 어느 정도 벌리고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야, 내가 이거 뭐 돈 몇 푼 벌자고 내가 귀한 직분을 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후회가 돼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술 한 잔씩 먹게 되더라고요. 네? 물론 뭐 그전에 사역자로 있을 때도 한 잔씩은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할 때 뭐 포도주 한 잔씩 했지만 이제 그때 먹는 술은 이제 그런 종류의 술이 아니고, 예? 잠이 도저히 안 와가지고 먹는 그 술. 근데 내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술이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술을 못 먹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딱 이 맥주 그거 캔 하나 딱 먹는데 그냥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더라고요. 보통 남자들, 제가 이제 덩치가 좀 그래도 작은 편 아니잖아요, 체구가. 이 정도 이제 체구가 되면 뭐 이제 술 잘 먹는 사람들 뭐 아무리 많이 모셔도 그런 것들은 그냥 음료수 정도인데, 전 내가 딱 먹어보니까 술 체질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참, 이제, 어쨌거나 고마웠던 게 그거 하나만 먹어도 이제 잠이 잘 왔어요.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술을 잘 먹는 사람 같았으면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잠들 때까지. 근데 이상하게 술을 먹고 잠들면 금방 깨요. 새벽에 한 2시나 3시쯤 되면 술이 깨요. 깨면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참 그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그때 처음 느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렇게 나를 잠을 못 자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때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었는데, 목사님 도저히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은혜를 입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부산 성교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02년 말이었어요. 2002년 말에 다시 부산 성교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1년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합창단을 들어가면서, 그때는 합창단을 들어갈 때도 제가 이제 우연히 그때 2003년도에 북경에서 이제 칸타타 특별 이제 우리가 북경에서 갑자기 칸타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특별 단원을 모집하게 됐었는데 2003년도에 그때 이제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합창단에서.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이제 오라고 느닷없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었는데. 그러니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합창단을 이제 활동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사역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10년을 지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들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본 적이 있었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없었더라고요. 나는 내가 사역을 그만둔다고 스스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때도 내가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고 살겠나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뭘 해도 뭐 살진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나를 믿고 산 사람이었지 사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고 전부를 드리고 껍질이 벗겨졌다는 게 이미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고 가루가 됐다는 게 자기 형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나는 여전히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었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다 드린 사람은 아니었더라는 마음이 딱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것이었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 그날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있다. 이제 새벽 6시에 바로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박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소재로 들여져본 적이 없는 걸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다시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나를 다시 한번 소재로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목사님 인도를 받겠다고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8시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에 박옥수 목사님하고 이제 딱 떴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목사님이 전화해 줄 줄 꿈에도 몰랐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강영재 빨리 서울로 올라와라. 서울 올라와서 우리 교제하자. 그래 이제 다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이제 토요일 날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교제를 하고 우리 목사님 이제 목사님 우리 집사람 얼굴 보더니 야 유자매 얼굴 밝아졌다 하면서 야, 참 행복해 보인다 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뻥 쪘거든요.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특히 여기 전주에서 오신 자매님들은 잘 알 건데 참 신앙 안 하고 고집스럽고 늘 집에서만 놀고 그래서 집사람이거든. 집에서만 놀고 밖에 나가질 않아요. 잘 집에서만 놀아요. 항상 참 그렇게 이제 살던 사람인데 목사님이 뭐 우리 집사람을 보더니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얼굴 밝아졌다고 하고 행복하게 보인다고. 그 목사님 몸에 이제 눈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막 마음 활짝 오픈하고 보시니까 막 모든 게 다 좋아 보시는 거 보니까 어제 그 트루 스토리에 나왔던 그 이명래 자매님이 제 처남댁이거든요. 거기에 미자 아가씨라고 나오는 분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 막 기쁘게 야 행복하게 보인다 하고 나는 행복하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늘 그렇게 이제 생각 속에 살죠. 이제 목사님이 마음에서 다 받으실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이제 대하시니까 모든 걸 다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주시면서 빨리 정리해서 올라와 연수원에 그러시더라고. 그래야지 뭐 정리하고 자식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월요일 날 짐 꾸려가지고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연수원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고, 나는 내 스스로 이제는 참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나를 봐도 우리 사람을 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건들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참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는데 목사님이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연수원에 있는 같이 훈련을 받는 사역자들하고 이제 한 번은 박 목사님하고 이제 집무실에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해보라고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분들 간증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저는 목사님 간증보다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연수원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다고 뭐냐면 제가 그 이야기는 옛날에 내가 사역 그만두기 전에도 들었던 얘기 같고 그리고 저도 내가 98년도에 서대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그때 한번 내 마음속에서 크게 무엇을 비춰본 적이 있었냐면 인간 강성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한번 크게 본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때 내 자신이 너무 싫었었어요. 서대전 사역을 할 때 내가 너무 밉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부는 위치는 사역자인데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볼 때 형제 자매들보다도 더 마음이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육신들,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양들이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냥 형제 자매들이 신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가지면서 어째 먼 사역자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면서 품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한날 그때 누군가 박영준 목사님인가 말씀 테이프를 들으면서 박영준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내가 마음에 그게 꽝 하고 부딪혀왔거든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구나.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휘감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끝났구나. 나는 내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내가 참 마음에서 그렇게 싫었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처리도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싫었는데 그런 내가 인간 참 더럽고 추한 인간 강성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 모임에서 그때 충청 지역에 사역자들 다 모였을 때 박 목사님 계시고 다 모였을 때 내가 막 뜨겁게 간증을 했거든요. 한번 인간 강성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웅변하듯이 그렇게 한번 외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그냥 제 얼굴 쳐다보시는데 목사님은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나를 그렇게 감격스럽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사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성체가 변했다고 막 전국에 다 다니면서 소문을 한번 내시더라고요. 그때는 주일날 말씀 낮에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는 이제 목사님이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셨을 때였는데 막 전국의 지역을 가실 때 가신 데마다 다가가지고 강성체가 변했다 하면서 막 소문을 다 내놓으셨어요. 박 목사님이. 나는 그런 줄 몰랐죠. 내가 안 따라다녔으니까. 언제 알았냐면 수양에 와보니까 근데 수양에 딱 오니까 사역자들이 다 나한테 몰려와가지고 간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간증? 나한테 다 능구덩금없이 간증을 해보라고 하니 무슨 간증을 해보라고. 아니 박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자네 변했다고 막 소문을 내시는데 간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할 것도 없고 내가 죽었더라고 십자가에서 그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었더라고. 나는 내가 너무 싫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나를 내가 스스로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십자가 죽었더라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간증을 한번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그때 막 교제 분위기가 막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치 않게 하여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간증해달라고 하고 막 교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교제도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거 하나 딱 알았을 뿐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하나를 딱 알았는데 참 마음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긴 했었어요. 감사했고 말씀도 또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한 두 달쯤 지나니까 뭐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내가 그거 분명히 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근데 여전히 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난 육신적인 거예요. 그 깨달았으면 나 신령해질 줄 알았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나예요. 여전히 인간 강성체 더럽고 추잡한 거 다 나오고 또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똑같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서 엄청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뭐야 이거. 나 그 깨달음 정말 신령해질 줄 알고 막 교제도 많이 해주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막 하고 막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연히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뭐 죽었으나 안 죽었으나 똑같은데 뭐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 깨달아야 된다고 그거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고 이제 조용히 지냈거든요. 내가 이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박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참 궁금하다고 내가 옛날에 98년도에 서대전 박 목사님 옆에 있을 때 그때 나도 한번 그걸 크게 본 적이 있어서 막 남들한테 가르쳐보기도 하고 깨달아야 된다 얘기도 해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나는 지나보니까 한 두 달 지나보니까 내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나 내 모양을 보니까 나는 여전히 똑같던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내가 마음에서 좀 의아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깨달음 신령해질 줄 알았더니 신령해지기는 그냥 똑같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신령해지는 거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심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거 깨닫는다고 신령해질 줄 알았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신령해지는 거 맞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진짜로 그걸 믿으면 자네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야. 왜 죽어버린 자신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사냐. 네가 죽었는데 네가 끝났는데 그 소리를 듣는 건 죽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놀랐어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나도 옛날에 알았는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만 마음에 생각을 그랬는지 내 마음에서 그 살아보니까 별것도 없던데 그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한 전혀 뭐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누가 남에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서 깜짝 놀란 게 야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나를 믿지 않네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거기에서 나온 마음이었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의 배경이 내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마음이었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삶하고 내 삶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보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다 들어주고 산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소리들 내 마음에서 합당하게 여겨지면 내 마음에서 거기서 옳게 여겨지면 그것을 다 수용하고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소리들은 항상 합당한 소리들만 올라오잖아요. 항상 합당한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져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하고 다른 생각일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다른 생각일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의 소리면 그것이 내 소리인 줄, 그것이 난 줄 알고 그렇게 나는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전히 나는 나를 정죄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나를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마음에서 참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 이제 옆에 있던 최원영 전도사 그때,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그때 전도사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속에서 욱 하는 성질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욱 하고 올라올 때 있죠? 그 전도사님은 이제 그 군인 상사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상사들을 그 인사계, 상사들이 주로 인사계 하잖아요, 인사계. 인사계 뭔지 모르시죠? 저기 자매님들은. 우리 맨날 똥싸게, 똥싸게 하고 놀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 상사 출신인데, 이제 군인들이 성격들이 좀 있잖아요. 한 성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욱 하는 성질이 올라오면 자기는 그게 그냥 막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자기가, 자네가 자네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네를, 자기가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올라오는 욱하는 성질도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말, 나는 내 마음 안에서 분별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딱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인지 이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내가 마음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에 속고 살았나. 이제 그게 마음에서 한번 다 비춰지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번 내 마음이 보여졌다고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근데 한 가지 마음에서 딱 신앙의 길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한번 딱 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영양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영양 알아보셨죠? 영양. 참 영양가 있는 동네예요. 저도 영양 처음 가봤어요. 내가 국어책에서만 첩첩산중이란 단어를 보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영양을 가면서 첩첩산중이라는 게 뭔 뜻인지를 알겠더라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하나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강 건너고 산 넘고 강 건너고, 내가 보니까 한 다섯 번 건너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영양군 하고 이제 나오는데, 지도상에는 영양군이 굉장히 넓어요. 다 산이란, 산이니까 넓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상에는 영양군이 되게 넓은데, 가보니까 읍내에 딱 들어갔는데, 영양읍 하고 이제 딱 보니까 내 마음이 처음에 딱 들어진 생각이, 에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말 그대로 손바닥만 하더라고. 딱 손바닥만 해요. 사실은 옛날에 영양에 맨 처음에 갔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경산에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 그때 우리 동기생 중에 박병남 선교사가 거기 영양에 처음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양교회를 개척한다고 못주머니 옆에 차고 망치 들고 톱 들고 거기 칸막이 공사를 주러 간다고 이제 갔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이제 20년 만에 내가 거기에 이제 파송이 돼서 가보니까 인구가, 그때는 20년 전에 그래도 3만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가보니까 한 16,000으로 확 반으로 줄어 있더라고. 거기는 뭐 다 빠져나가요. 요새 시골 인구들 막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 그 저기 군수들이 이런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막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이제 그러는데 보니까. 근데 이제 하여간 참 그렇게 감사했어요. 시골이지만 내 마음에서, 야, 이 전도할 사람들 너무 많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영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일단 10년 전에 예배당을 이제 조립소로 이제 조만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아담하게. 근데 여러분, 영양이 터가 참 좋아요. 보니까 이제 밭이 그렇게 기름질 수가 없어요. 그 뭘 심어도 다 잘 되더라고요. 예. 거기는 이제 주로 고추가 많이 나요, 고추. 영양고추 참 유명해요. 나는 이제 뭐 때문에 유명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김장해서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예? 내가 옛날에 그 전주도 사실은 맛의 고장이라고 이제 전라도, 예? 맛 좋다고 하는데, 이제 고추 맛 하나는 내가 보니까 영양께 나은 것 같아요. 예? 고추 맛 하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고추가 그냥 맵지만 않아요. 이게 단맛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고추 선전하고 있는데. 예? 단맛이 있는 게 참 입에 착착 안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이제 작년 여름에 거기다 이제 감자를 심었는데 나는 사실 뭐 시골에서 태어났었지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직접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자를 왜 하지 감자라고 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 여러분 왜 하지 감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감자를 심어서 하지에 캔다고 해서 하지 감자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하지 되면 감자를 캔대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가 이제 거기다 뒷밭에다 이제 감자를 심었는데 이 감자를 딱 해서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감자는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예? 감자는 맛있는 감자는 여러분 이제 어떤 감자냐면 딱 삶잖아요. 삶으면 딱 가운데를 쪼개면 있잖아요. 은빛깔이 촥 돌아요. 그리고 딱 그걸 입에 넣으면 입안에서 싹 녹는 감자. 귀 진짜 감자 맛이더라. 야, 그렇게 맛있는 감자 처음 먹어봤어. 나 그래가지고 여름에 감자 캘 때는 감자만 먹어서 밥 안 먹고 감자 먹고 이렇게 살쪘어요. 저 얼굴 보는 사람마다 얼굴 둥둥해졌다고 살쪘다고 막 그랬었더니 그때 감자 먹고 찐 것 같아 내가. 하여간 하여간 참 뭘 심어도 이렇게 잘 나고 기름지고 이제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시골은 요즘은 시골에 살다가 이제 못 살겠다고 떠난 사람들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시골에서 못 살겠다고 이제 도회지 나가서 돈 벌겠다고 이제 떠났고 안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땅이 있고, 예? 집이 있고, 그래서 거기 살만한 사람들이 이제 안 떠나고 이제 거기 머물러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은 시골도 사실 다 부자예요. 다 잘 살아요, 내가 보니까. 살 만큼 다 잘 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마음들은 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가난하거나 낙하나 뭐 그러지는 않던데 하여간 제가 이제 그곳에 지내면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맏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누가 신앙 잘하는 것 같아요? 맏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맏아들이지. 맏아들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그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예? 29절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맏아들이 보니까 엄청 아버지를 섬겼어요, 사실은. 자기 정말 잘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둘째는 사실 뭐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떨고 먹고 재산 받아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떨고 먹고 그냥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땐 절대로 둘째 아들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우리 눈에 볼 때는. 내 눈에 볼 때는 맏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둘째 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되고 싶다면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맏아들처럼 되고 싶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혈랑방탕에 살다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보는 나하고 아버지가 보는 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틀린 거예요. 내가 보는 나는 맏아들처럼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보는 신앙은 맏아들 같은 신앙을 신앙으로 취급을 안 해요. 아버지가 보는 신앙은 누가 신앙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둘째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 기뻐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줘야 그게 신앙이지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우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우면 되겠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하나님 거들떠보지 않는데 나 혼자 명을 어김이 없이 그냥 여러 해 섬겼다 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그 말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둘째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었냐면 19절에 18절부터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21절에도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스스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뭐하지 못하겠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했어요. 그거는 이제 둘째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자격이 없더라는 거지. 아들의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1절 맨 뒤에 보면은 하나 그랬어요. 하나. 하나라는 말은 뭔 말이죠? 하나 둘 그게 아니고 but 그 말이지 영어로는 but 그렇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랬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둘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했는데 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종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끄다 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해야 하네요.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모습은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했는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 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네 아들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전에는 완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는 자기가 보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는 둘째는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한 번도 그 아들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는 한 번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옳죠? 내가 보는 내가 옳습니까? 아버지가 보는 눈이 옳습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옳습니까? 여러분 뭐 옳고 그럴 게 어딨어요? 아버지가 무조건 입혀주는데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무조건 안아주는데 너는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자기 그 마음속에서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야. 아버지의 마음 안에 둘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둘째의 모습과 자기가 보는 둘째 아들이 자기를 보는 그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100% 달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었구나.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늘 이 둘째처럼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사역자로 이제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나는 이제 전도자로 자격이 없어. 나는 이제 도저히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를 그렇게 보면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작년 칸타타 때 처음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다시 내가 사역하기를 원하시나? 그 마음이 이렇게 돼. 나는 내가 스스로 정죄하면서 많이 살았거든요. 나는 스스로 내 마음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이제 도저히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둘째를 향해서 둘째가 그렇게 말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좋은 옷 내다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참 감격스럽대요. 26년 만에 받으니까. 제가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다 축하해 주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선교회 안에 20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사역자가 있나?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도 없겠더라고. 그러겠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에 딱 내린 결론이 이건 하나님이 딱 그냥 도장 찍어준 거다. 네 마음에. 뭐라고? 네가 이 선교에서 제일 꼴찌야. 네가 이 선교에서 제일 낮은 자야. 네가 우리 선교 안에서 제일 못난 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난날 회상을 해볼 때 내가 좀 잘난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잘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뭐 대학도 나왔어요. 나. 네? 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그 나름대로 좋은 직장이라고 들어갔었는데 그만두고 성경학교도 갔었어요. 난 내가 나를 볼 때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면 뭐 어디다 내놔도 빠지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지만 남들과 비교해볼 때 그래도 뭐 이만하면 안 되겠나. 뭐 생긴 것도 뭐 이 정도면 뭐 못나진 않았고. 예.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도장을 꽉 찍는 것 같더라고. 네가 우리 선교 안에서 가장 못난 자야. 가장 낮은 자야. 그 마음이 들더라고. 옛날에 그라샤스 합창단에서 활동을 할 때 단장님이 임규선 단장님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임규선 단장님한테 옛날에 한번 무슨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때도 이제 우리가 레슨도 받고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도 이제 지도도 받고 이제 했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합창단이 50명이면 50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50명이면 제일 아무리 못해도 50등은 하지. 근데 합창단이 50명이면 50등은 해야 되지 않습니다. 않겠습니까? 근데 형제님은 100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한참 헷갈렸거든. 이게 뭔 소리야? 50명이면 50등이지 왜 100등이야?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지금은 50명이 있으니까 50등인 것 같지만 새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순위가 자꾸 밀리더라고. 제가 이제 참 그렇게 은혜로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해 주시는 걸 내가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종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시 불러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눈에 볼 땐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아버지 눈에 볼 땐 둘이 똑같이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특별히 맏아들 보고 너는 신앙 잘했어 하고 칭찬 안 하더라고요. 너는 왜 열흘 동안 명언 어김이 없이 내 옆에 안 떠나고 있었으니까 너는 신앙 참 잘했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는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똑같이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둘 다 똑같은 아들이냐 똑같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도 네 둘째처럼 나를 떠나서 완전히 망하지만 않았지 너도 둘째하고 다를 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둘째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비춰진 맏아들은 너도 여전히 악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도 여전히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헬라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자기 멋대로 죄짓고 싶은 대로 육신 따른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알이 있고 다 같다고 그랬어요, 안 같다고 그랬어요? 다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긴 것 같았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다 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맏아들 또 둘째 아들처럼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누구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냐면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것이 서운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건 그냥 몸이 떠난 게 아니고 마음이 아버지와 같이 흐르지 못하는 그게 마음이 떠난 거고 그게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맏아들이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둘째 아들은 사실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나는 내가 신앙을 명을 어김이 없이 섬기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고 그런 신앙을 가려고 했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땐 둘 다 똑같았는데 둘 다 똑같은데 그런데 누구를 더 기뻐하느냐? 자기가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정말 죄인의 위치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둘째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악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볼 때 아버지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되어 있겠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나는 내가 볼 때 내 것이 있는 줄 알았거든. 난 내가 볼 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좀 챙겨준 게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래요. 내 것이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 하나님께 다 네 거래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서 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란 얘기지. 아버지께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예?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버지께 다 내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아버지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는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는 이미 나를 향하여서 모든 걸 다 줬더라고요. 모든 걸 다 줬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우리가 시편 2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시편 2편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박 목사님이 약속으로 받은 말씀. 2편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요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박 목사님이 약속으로 받은 말씀인데 내가 깜짝 놀란 게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을 전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에게 영을 전하노라. 옛날에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사약을 들고 가면서 어명을 받으시오 하고 가면 예? 자기 먹고 죽으라고 사약 가지고 왔는데도 돗자리 펴놓고 북쪽을 향해서 절하고 받아 먹어야 안 받아 먹어요. 북쪽을 향해서 돗자리 깔아놓고 절하고 받아 먹더라고. 그 어명이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어요. 내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박목사님이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명령이래. 명령. 예? 하나님의 명령.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어 성경 보니까 디클릭하고 돼 있더라. 디클릭. 이거는 선포한다고 말해. 선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박 목사님 받은 말씀인데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근데 내가 마음에서 딱 바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날 보고 아들이라 하면서 너 이거 받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받을래 안 받을래요? 받아야지. 하나님이 명령인데. 여러분 그럼 내가 마음에서 야 감사하다 너무 놀랍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란가 나한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주셨더라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하나가 되지는 순간 이미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걸 내가 보겠더라고. 하나님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한 지체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받아서 같이 달려가 나가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땐 내 조건을 보지 않더라고. 나는 내가 볼 때 내 조건을 많이 찾았고 나는 내가 볼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격이 없다. 나는 안 돼.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 내가 스스로 정죄 속에 빠져 내가 나를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이 살았어서 오랫동안. 근데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는 나하고 하나님 보는 나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또 네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또 듣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보면서 너에게 나타나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자꾸 너 이렇지 변하긴 뭘 변해 그런 생각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진 것이 내 안에서 나를 찾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어디 안에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예요. 그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온전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미 나를 거룩하게 온전히 만드셨는데 여러분 나는 또 내 안에서 조건을 찾고 있었어요. 내 안에서는 죽을 때까지 조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안에서는 죽을 때까지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갖춰졌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를 그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그 세계 속으로 이미 이끌어 두셨는데 여러분 이거 마귀한테 속아서 계속 또 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나하고 아버지가 보는 내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들을 볼 때 둘째 아들은 자기를 보면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네 아들은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는 나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뒤로 물러나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이미 의롭게 이미 온전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